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며 또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오프 라인으로 이제 두 가지 채널로 같이 계속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약간 좀 완화되어서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한데, 또 언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늘 드리듯이 이제 실시간 온라인으로 계속 줌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힘써서 같이 모이되, 두 가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가 이제 중심을 담은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이 광명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빌립에 관한 얘기를 좀할 건데요. 제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특별히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를 살아냈던 분들의 부분들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나름 열심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는 분명한 방향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도 이제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가 지금 어떤 답들을 내리지 않으면 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 것 같아서,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한테 좀 우리가 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야지 많은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각자가 인도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서 사도들 중심에서 그 이후에 또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수요 예배 때, 금요 철회 때또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이름이 몇명 나오는데, 뭐 나머지 분들은 헤롯 빌립이나 이런 분들은 신경 쓸거 없고, 사실 두 명의 빌립에 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사도 빌립이고,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칩사 빌립이에요. 두 가지 이제 부분이 나오는데, 분명히 다른 인물인데요.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화 시켰고, 그 사마리아에 엄청난 일을 했던 그 빌립이 칩사 빌립이냐 사도 빌립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칩사 빌립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초기의 교회에서는 사도 빌립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도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 베드로를 초청할 정도의 수준은 그냥 집사 한 명은 아닐 것이다. 집사 수준으로는 영향을 끼치거나 초대교회의 어떤 그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초대할 만한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엄청난 일을 일으켰던 인물, 그 전도자 빌립을 사도로 보고요. 또저 사도행전 후반에 보면 왜 이제 이 예언하는 내 딸을 둔그 빌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빌립도 사도 빌립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주도적이었던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이후에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도행전 8장을 그냥 칩사 빌립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여튼 빌립이라고 한 인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사도행전 8장의 주역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논의할 상황은 못 되니까 얕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론 부분에 그 부분을 약간 좀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도 빌립에 관해서는 딱 요한복음의 몇 대목만 나옵니다. 몇 대목을 통해서 이제 사도 빌립을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보시면 43절부터 46절까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에서 몇 가지를 짧게 보겠는데요. 먼저는 1장 46절에 와서 보라라고 한이 구절이 요 말이 바로 전에 쓰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39절에 안드레 말고 안드레와 또한 제자 누군지는 설명 안 되는데 그두 제자라고 얘기했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고 한 명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두 제자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39절에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 안에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이름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다. 요한복음의 어떤 저자가 보통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말을 쓰는 걸 봤을 때 빌립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얕은 빌립의 어떤 모습을 보면 바로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결단해서 따랐던 걸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혹시 없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던졌다고 얘기할 때는 굉장했던 그 구도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렬한 가슴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립은 분명히 어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보통 어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직업의 어떤 그 굳이 레벨을 둔다고 할 때에 33레벨 정도 있는데 어부가 한 30레벨 정도 된대요. 어떻게 보면 하층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고요. 헬라식 이름이라고 썼을 때는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빌립이라고 지었을 때는 그 분위기 안에 틀림없이 헬라적인 사고가 많았을 것이고 실제로 헬라 말을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던 인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이라고 할때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그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능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요 얘기는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토라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를 얘기합니다. 느비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빌립이 어부지만 그냥 단순한 어부가 아닌 것 같고,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적인 사고와 헬라어를 유창하게, 그리고 성경을 농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냥, 주업이 어부인 건지, 아니면 어부임에서 다른 뭔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무식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글을 읽을 줄 알았고, 헬라의, 예를 들면 우리 중에도 저거 어부인데, 고기잡이 하고 있는데, 영어 잘하고, 뭐 이렇게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좀볼 때에 일어나고 1장 43절부터 46절에 가장 큰 핵심은 사실 43절에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따릅니다. 그래놓고 45절에 바로 나다네엘 자기 친구한테 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누굴 얘기합니까?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미 그 이제 이전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예탁의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주 짧은 시간에 과연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전도했을 때 당연히 반대가 들어옵니다. 나다나엘이 야, 너 성경 지식이 없어? 어떻게 저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냐 할수 있냐? 우리가 이미 알기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거 아니냐? 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배경을 가지실 것인데 어떻게 좀 말도 안 되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하고는 나사렛하고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그렇게 아주 이 그냥 나안 믿어 이게 아니에요. 아주 성경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논박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냐면 46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딴말 하잖아요. 와서 보라라고 얘기할 때에 어느 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할 때이 한마디 안에 아주 강렬한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확신과 의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배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빌립이 이랬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던지고 자기 인생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이렇게 강렬한 확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 이후로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계속 섬겼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빌립을 작업하신 거 아닌가?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열망, 메시아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어떤 깊은 은혜를 갈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때를 맞추어서 그 답을 얻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모습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를 보면 지극히 우리하고 좀 닮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킬 때의 장면인데요. 6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한 거죠. 파악을 하고 빌립 인생에 뭔가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친히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 빌립을 지목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할 정도가 빌립이 어떤 전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자기 인생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강력한 어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나다나엘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 뭔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특별히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친히 사도들을 시험했다는 내용이 제 기억으로는 이 말고는 거의 없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약간 뉘앙스가 좀 비슷한 거는 뭐 베드로의 모습이나 도마의 모습도 있지만, 성경에 언급된 대로 예수님이 친히 어떤 제자를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빌립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왜 테스트하셨습니까? 얘는 테스트해야 되거든. 얘 인생을 두고 볼 때,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두고 볼 때도 반드시 뭔가를 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빌립에게 중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어른의 하루 품삭을 얘기해요. 5만 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200데나리온이 1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은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만 원이라고 얘기할 때한 2000만 원 돈이 되는 겁니다. 숫자를 파악하고 뜻값을 알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할 정도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합리적이고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야, 여기까지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 누구신지를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살려내는 기적, 이런 것들이 바로 앞장에도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자기 인생을 던졌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계속 기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리적인 생각 밖을 못 넘어서고 있는 것이 빌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계속 눈으로 보고 감동하지만 실제적인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는 자기 합리적인 생각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이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것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지 못하고, 이 떡을 어떻게,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빌립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쫓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소개하고 확신을 가지고 막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이 지금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5,000명을 먹여야 돼 라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하고는 별개입니다. 내 삶에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기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믿음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훨씬 앞섭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툭 등장했던 인물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똑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빌립보다 합리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기합니다. 전혀 빌립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얘기를 안드레는 조그만 물고기 몇 마리 내놓고, 떡 5개, 어린아이 점심 먹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거 내놓고, 요거 있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일말의 믿음이 안드레한테는 보입니다. 근데 빌립에게는 그런 믿음이 안 보여요.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또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상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자기 인생을 드리는데, 어떤 한 부분에서는 전혀 일말의 믿음조차도 없는, 합리적인 사고가 전부인, 요게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게 무너져야 될 틀이죠. 그걸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때 그냥 툭 이렇게 빌립이 내뱉은 말이 본인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제가 볼때 빌립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지금 뭐 2000년이 지난 우리한테도 메시지가 되는데 빌립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됐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뭐 정작 본인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냐면 그 충격적인 사건을 추억할 때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한 질문, 빌립은 항상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드렸는데, 그건 그거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아니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는 전혀 이 사실이 답이 안 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이 나한테는 전혀 이 사건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말의 믿음도 보여지지 않는, 어떻게든 자기 어떤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 합리적인 사고, 이것이 그냥 전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빌립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좀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친히 6절에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건 굉장히 빌립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인 거죠. 가만 내버려 두면 안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건드려 주신 겁니다. 건드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빌립의 어떤 인생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인 거죠. 우리를 돌이켜 볼 때도 느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사복을 한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우리 헌금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에너지를 드리고,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문제가 터져요. 그 수많은 문제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상관없이 행동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거나 이제 이 부분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거의 빌립은 의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빌립은 자기 상태를 아주 꽤나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고, 인생을 걸었고, 나름 뭔가 본거 많고, 자기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빌립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본인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시험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 부분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떤 아니면 어떤 한 시절에 전체 시간 중에 일부분만, 우리 영역 중에 일부분만 그분이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이기를 원하시지 않고 모든 부분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는 안드레가 완전히 케우승을 거두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말의 자그마한 믿음. 이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합리적인 사고로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뚫고 조금만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라도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사는 방법으로서는 빌립이 훨씬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머리를 착 굴려가지고 착착착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으로서는 하나님, 그 세상적인 사고로서는 빌립이 완전히 성공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믿음 가진 안드레아 같은 모습을 원한다는 것이죠. 자, 또한 모습이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약간 좀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2장 이제 빌립에 관해서, 사도 빌립에 관해서 요한복음에 딱네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세 번째입니다. 안드레하고 또 겹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그 헬라인 사람이 유독 빌립을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어떤 빌립의 어떤 언어적인 능력인 건지 아니면 성향적인 것인지, 아니면 굳이 벳사이다 사람이라고 언급한 걸 봤을 때 고향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얕은 그 헬라인들을 품어내는 첫 번째 역할을 이제 빌립이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적인 사고로서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극히 꺼립니다. 가거나 그 집에 가거나 아니면 초청하거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냥 이방인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유대교적 사고에서는 일단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는 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 그 헬라인들을 영접해서 안드레한테 가서 예수님께로 이 모셔갔던 것을 봤을 때에 빌립이 굉장히 또 사려깊은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21장 중에 14장이기 때문에 진행 순서가 예수님이 어떻게 뭐 초기나 중기 사역 정도의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입니다. 그리고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아시듯이 마지막 만찬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러면서 뭐 하시냐면 세족식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이면 잡혀 오늘 밤에 잡혀가고 뭐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고 이런 아주 다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좀 많은 부분들을 풀어내세요. 그러면서 세족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찬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새 계명을 준다고 얘기를 쭉 하고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통과한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 거의 뭐 마지막 말씀, 유언가도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13장에 이제 이미 내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13장 38절에 이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한테 그런 얘기하고 하니까 12명의 이제 가룟유다 빠지고 11명의 사도들 사이에서는 이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드디어 때가 왔구나 뭐 이런 것들 막 불안하고 아 진짜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받을 줄 알고.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메시아의 주된 역할은 다윗 왕가의 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난 강력한 왕국을 이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계속 돌아가신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본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사상과 계속 충돌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점점 다가오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내가 이분을 위해서 목숨 걸었는데 이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 인생도 인생이지만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근심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요한복음 14장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제목으로 메시지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수준 낮은 얘기예요. 아들 근심하지 말고, 딸 근심하지 말고, 돈 근심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수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이제 곧 십자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 예비해놓고 내가 다시 오겠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사도의 그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좋다. 곧 있으면 내가 뭐 이렇게 하늘나라에 내 자리가 있을 것이고 내 아파트 생길 것이고 이리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아닐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이고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누가 합니까, 여기에? 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도마가 이제 손듭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주님, 손듭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주, 이게 예수님과의 제자들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죠? 도마는 사실은 어떤 뭐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할수 있는 얘기를 먼저 대변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지도를 주셨습니까? 뭐 내비게이션 주셨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모르는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답을 하셨는데 이게 답이 안 돼.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빌립이 어리석다, 아니면 현명하지 못하다, 아니면 열정은 있지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배경 가운데 나온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배경 가운데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냥 이건 호기심이 아니에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사실은 다 끝나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하는 모든 말이 진리가 맞고 이분이 하는 말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얘기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구약에 실제로 아버지의 영광을 봤던 인물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빌립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에 능통했던 분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한 말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에 아주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많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출애굽기 33장 18절, 16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듯이 이렇게 큰 죄를 범하잖아요. 그 이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할 때에 이 모세가 올라갔다고 내려와 가지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렇게 집어 던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애들 다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할 때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모세의 중재가 일어나고 사실은 어떤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예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야 니네들끼리 올라가 나 같이 니네하고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발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주님 하신 말씀이 옳다고 하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어떤 응답이 이제 쭉 보여주고요. 실제로 이제 여호와 영광을 모세가 목도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빌립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여호와 영광을 구했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을 넘어갔음을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통과했음을 이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호기심으로 우리 주님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이제 1절부터 13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한 걸 알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핀숯을 주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얘기할 때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가 이사야 6장이지 않습니까?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야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실제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어떻게 여호와는 이렇게 생기셨다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영광을 봤다는 거죠. 그런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한번 보시면 에스겔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에도 26절부터 보시면 에스겔 1장 26절부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형상을 목격했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잖아요. 지금 빌립은요, 호기심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아니에요. 분위기상 이제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이 엄청 처단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도마의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고 그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얘기가 전부 이 말이 도무지 우리에게는 모르겠으니 이게 진리임을 알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 보여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빌립의 모습인 거죠. 뭘 얘기하냐면, 이제 그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보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쭉 얘기하면서 그 보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증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증명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의 증명 뭐냐면 내가 증명 자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봤을 때 빌립한테 지금 큰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제일 첫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내일이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쫓아다녔는데 그 메시아로 하고 하는 그 고백 안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기적도 경험하고 귀한 말씀도 듣고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본. 핵심을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한 이게 빌립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 충격적인 거예요. 빌립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거나 그냥 일반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면 이토록 충격적이지는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빌립한테 얘기했거든. 이게 빌립 얘기뿐만 아니라 모두의 얘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인지를 모르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도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핵심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빌립의 모습이란. 저는 이게 충격인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일으킨 기적에 감동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다 이렇게는 깨달아졌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표현보다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핵심을 놓쳐버린 핵심에 근접도 못한 그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오늘날도 이럴 수 있겠구나. 사실은 더 정확하게 오늘날 대부분 이러고 있구나. 오늘날 대부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모든 걸 걸었는데 정작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신앙생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인생을 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저는, 야, 이게 그냥 빌립에게만 있었던 일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란. 핵심을 잃어버린 신앙은 예, 이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신앙이면서도 인생 걸수 있냐? 걸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메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빌립의 모습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상당합니다. 분명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했고 어느 정도 강력한 발견이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자기 인생을 거기 던져버려요. 고민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실 때에 도무지 파괴되지 않는 자기 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가운데 나와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거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못 봤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었겠죠.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죠. 네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이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 맞습니까? 빌립 보고 얘기합니다. 네 나를 모르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아. 너안 믿고 있구나. 내 속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건 네가 못 봤고 못 믿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튼 페이런하고 지금 빌립의 입장에서 빌립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볼때 이게 지금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는 겁니다.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주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에 근접하지도 못한 그런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빌립한테는 큰 충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2장에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그 이후에 사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8장이 사도 빌립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기독교 여러 어떤 문서에서는 사도행전 8장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에 많은 복음을 했던 그 전도자 빌립이 사도 빌립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초기 기독교 문서에는 꽤 이제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의 전도자 빌립이 집사 빌립일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이제 이후에 이 빌립이 주로 이 전도했던 곳이 주로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 지역과 터키 지역에 좀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이란 사역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터키 지역으로 오는데 성경으로 얘기하면 부르기아 쪽으로 옵니다. 부르기아. 그 부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인데 부르기아 안에는 중요한 세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골로세가 그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라오디게아가 그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세 도시, 이세 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하되 특별히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온천 지역이에요. 세계적인 온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로마 치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던 그곳에서 히에라폴리스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요 부르기아 지역 바로 옆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하게 됐고,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받은,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의 골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골 지방에까지 가서 전도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직접 프랑스까지 갔는지, 빌립의 제자들이 프랑스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어떤 역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결국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AD 54년경에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빌립의 나이가 87세 정도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87세. 87세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제 역사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주 54년에 순교할 때에 딸이 두명 있었다고 합니다. 딸 둘이 같이 이제 순교하고 이제 거기에서 매장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한 이 인생이 변화되고 나서는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노년의 나이까지 멈추지 않고 그때 당시 87세는 사실은 대단한 나이거든요. 그 나이까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인물이 이제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 열정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때 바로 따른 그런 열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어떤 자기 틀,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14장 어떻게 보면 좀 의심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의심하는 부분들도 있고 좀 망설여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약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어떤 그 간절한 마음도 있고 이게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네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이 빌립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빌립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심 없이 믿으면 행복하다. 하지만 의심을 가진 이후에 믿게 되면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심 없이 믿으면 행복한 것이고,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진실로 믿게 되면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참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얕은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결국 달려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는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는, 어떤 부분엔 전혀 주님의 통치를 맡겨드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정작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톡 건드려주셨던 요한복음 6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그 빌립을 어떻게 보면 빌립의 상태를 여실히 드러냈잖아요. 너는 나를 모른다. 너는 나를 아직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나를 통해서 네가 아버지를 본 적이 없구나. 믿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핵심을 놓치고 있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안 믿어. 너는 나를 몰라.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인 거죠. 근데 의외로 빌립과 같은 신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이게 이 빌립이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면서 그 모든 약함들, 그 부족함이 오히려 더 주님을 더 붙잡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 노년의 나이까지 87세라고 하는 나이가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87세라고 하는 그 나이까지 멈추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해왔던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 인생 가운데서 요한복음 6장의 사건과 요한복음 14장의 사건은 큰 뭔가의 강력한 메시지로 빌립에게 전달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의 걸음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실 때 예! 하고 응답했던 그 걸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걸음이 이 걸음을 걷고 있는데 정작 우리도 모르고 있는 신앙을 방해하거나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아니한 그 수많은 털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주님이 건드려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모르는 하지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건드려 주신 이런 요한복음 6장의 모습이나 또 열심히 살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가시는 바로 그 시점에 질문 하나 잘못해서 책망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모르네, 네가 나를 안 믿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도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예,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한, 그래서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자기 인생 전체를 드렸던 어떤 분이, 이제 그게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빌립이 순교할 때 했던 말들을 좀 적어놨더라고요. 했던 말들을 적어놓으면서 이제 그 순간에도 이 복음 전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주님한테 하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토록 그리웠던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미천한 것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순교했다고 하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고백할 때까지, 그 사도행전 2장부터 그 고백까지가 계산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20년 이상 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렸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저는 좀 준비하면서 약간 조금 이게 역사적인 좀 착오가 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AD 54년에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87세면 이게 뭐 좀 잘 안 맞거든. 예수님이 연세가 30몇 세인데 빌립은 한 5, 60세였다고 하는 얘기가 되니까 잘 안 맞는데, 역사가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AD 54년이 아니든지 87세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드렸던 그런 빌립의 모습이 우리한테 큰 메시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대충을 알고 있잖아요. 뭐 열두 사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인물들에 대해서 대충을 알고 있지만, 조금만 자세하게 진중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된 걸 묵상을 해보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이렇게 기록된 연유가 있구나, 이 인물들을 이렇게 기록하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다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빌립의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빌립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하고, 여전히 계속 주님을 알아감과,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4장 같은 그런 빌립의 모습이 없는지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빌립에게 주셨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